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와 구호물자 반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멕시코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어제 표결에서 압도적인 다수인 14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표결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등 5개국이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등 38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와 그에 따른 인도주의적 결과가 국제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 보지 못한 규모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인과 병원 등 의료시설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오늘 유럽 대륙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계획에 따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해 액화 천연가스 약 150억 입방미터를 유럽에 수출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기후변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메탄가스 유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계획에 따라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새 시설 증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대체 에너지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의존을 줄이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럽위원회는 올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분의 1을 줄이고 러시아산 연료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끝낼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3일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나라에 대해 천연가스 판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주요 20개국 G20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유럽 국가 정상들과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일 다른 G20 회원국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단결하고 전 세계는 이자가 야수라는 점과 무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들이 없어지고 망가질 것이라는 점,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추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러시아를 도울 경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미래가 러시아보다는 서방에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폴란드 도시 제슈프를 방문합니다. 대학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0km 떨어진 제슈프를 방문해 안드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폴란드로 대피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 보고받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동유럽 국가로 피난한 피난민 약 10만 명에 대한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 같은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안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족과 떠나온 주거지에서 가까운 유럽에 났겠지만 미국은 이들이 난민 수용 프로그램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에 가족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초점을 맞춰 향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어제 탈레반이 지난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왕 부장이 이날 오전 아프간 수도 카불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22일에서 23일 파키스탄에서 열린 이슬람 협력기구 ORC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비공개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카불에서 아미르칸 무타키 아프간 외무장관을 만나 정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과 회사들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3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핵 무력 고도화를 위한 대형 도발이 이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 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67분간 비행해 북한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고 전시 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발사에 실패한 지 불과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비행장을 찾아 이번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세세히 지도하고 친필 명령서까지 하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 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ICBM의 최대 사거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쐈던 화성 15형의 최대 사거리로 추산된 13,000km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을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15,000km를 훨씬 넘어갈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남미 일부 지역 등 주요 대륙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탄두부 형태가 뭉툭했던 화성 15형과 달리 화성 17형은 핵탄두 두세 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개발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면 목표 상공에서 탄두를 분리시켜 두세 지역을 동시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비록 고각 발사라도 재진입체가 대기권을 뚫고 해상에 낙하한 게 포착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탄도지향을 높여서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탄도 ICBM을 미 본토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거리보다는 이제 추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엔진 4개를 클러스팅한 거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의 태도에 따라 미북 관계가 대결 또는 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이제는 대결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미 제국주의라며 장기전 대비를 강조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행보는 단순히 국면 전환을 겨냥한 대미 압박 차원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세 철회까지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로드맵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화성 17형 발사로 그냥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끝날 과거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미 예고한 군 정찰위성 발사나 신형 ICBM의 정상각도 발사, 핵실험 등 추가적인 대형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위 차세대 탄도미사일들은 그 탑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형화, 경량화되고 충분한 파괴력을 가진 탄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다음 행보는 7차 핵실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현재 목표는 미국과의 협상이 아니라 완벽한 핵능력 보유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한연합훈련 실시가 유력하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이 있는 다음 달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긴장을 높이는 도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월달 연합훈련이 한미는 이전처럼 전략자산 전개와 실시간 기동훈련을 포함한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까지 새로운 어떤 또 무기체계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쏠지는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때를 즈음해서 열병식은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고요.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군 정찰위성으로 포장한 ICBM 발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형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것은 의외라며 긴박한 정세 흐름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잇단 대북 제재와 미한연합훈련 정상화 움직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오는 5월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미한 공조 강화 조짐 등이 북한에게 선제 도발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했다는 게 홍 실장의 분석입니다.
선제적으로 자신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해 놓는 것이 한미가 북핵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북핵 공조 내용 중에는 좀 더 북한에 대한 일종의 대화나 협상을 좀 더 자신들이 유리한 구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치는 측면들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24일 기존 ICBM인 화성 15형을 쏘았지만 정작 발표는 앞서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때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바꿔서 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24일 오후 2시 24분께 흐린 날씨 속에서 ICBM을 발사했는데 사진에 찍힌 기상 상황과 다르다는 의혹에 따른 겁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그리고 16일 세 차례에 걸쳐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미한 군당국은 파악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차원이라고 주장했고 16일 발사된 상승 초기 단계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과 회사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독자 제재입니다.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미국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과 북한 국적자 리성철, 러시아 회사인 아디스그룹, PFK 프로포드 시프니크,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으로 국무부는 이들이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이자 우려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무대에서 확산자로 활동하는 러시아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생화학 무기 비확산 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를 시리아에 공급한 중국 회사도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제재에 대해 우려되는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과 시리아의 노력에 대해 모든 나라가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회사처럼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는 해외 공급자들을 조명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제재는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 정부의 조달과 원조, 수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제재의 주무부서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하지 않는 국무부 차원의 제재가 나온 것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한 곳을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면서 이 중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에 대해선 국무부가 직접 제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제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동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다며 두 정상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고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24일 오후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영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고 국무부는 이번 발사가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젠 사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0일 미국 정부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월 26일과 3월 4일에 실시된 북한의 시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추가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며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끌어올리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북한이 주민의 안녕보다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가 이러한 위반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평양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그리고 일본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최소한 두 차례의 ICBM 시험을 비롯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올해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더 이상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발사가 미군과 미국 영토 또는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에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는 본토 방어력을 갖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행동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회의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의 강력한 핵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호프 간사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2017년 이후 북한의 첫 ICBM 시험은 세계가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가오는 미국의 핵태세 검토는 이런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강력하고 유연한 미국의 억지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회의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ICBM 위협을 상쇄할 미 본토 방어망 확충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로저스 간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이번 ICBM 실험은 강력하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다가오는 미사일 방어 검토는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ICBM 위협을 능가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쯤은 러시아로부터 적대적인 정권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배웠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에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ICBM 위협이 다시 대두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외교보다는 한국, 일본 등과 대북 억지력 강화에 집중하고 북한이 추가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상당 기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북한이 전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확인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화성 17형 시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시험을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으로 평가했고 최근 실패한 시험도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정황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But I'm still thinking it's more likely to be the Hwasong 17.
이어 북한이 화성 17형 체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최근 실패가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면 추가 시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면서 1950년대 미국의 최초 인공위성 발사체인 뱅가드 발사처럼 1차 실패 직후 바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4일 오후 2시 34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다음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화성 17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하며 최대 정점 고도 6,245.8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초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번 미사일이 북한의 어떤 ICBM보다 더욱 멀리 날아갔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all we know so far is that this missile has flown farther and longer than any other ICBM.
백톨 교수는 미국의 모든 지역이 이번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면서 북한의 이번 ICBM은 은하 3호 등 초기 ICBM급 미사일과 달리 발사장 건설 등 별도 준비 없이도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짧은 시간에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ICBM 위협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이후 첫 ICBM 시험으로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핵 ICBM 유해에 대한 분명한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성 17형일 경우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개발로 미국에 더 큰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고 엄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현 시점에서 ICBM 시험 유해를 파기한 것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이번 ICBM 시험으로 인한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발사를 강행했을 것이라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And I believe North Korea calculates that because of th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북한은 미중 미러 긴장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위험이 비교적 낮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ICBM 시험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 일정에 따라 언제든 ICBM 시험에 나설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대외적 상황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very provocative, however, and the timing is worrisome because it comes right after the South Korean.
이번 시험이 매우 도발적이었다고 평가한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외교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과 대북 억지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한 간의 이런 움직임에 반발해 추가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이 상당 기간 고조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의 군사협력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will be looking for ways to strengthen regional defense cooperation, including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과 함께 한반도 등 동아시아에서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와 미한일 3국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ICBM 등 일련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물론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긴장 고조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외교 국면으로 전환하려 할 수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에 관심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뤄야 할 더욱 중요한 사안을 두고 북한 문제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그동안 어떤 것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발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한국, 일본 등과는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very little that it can do with North Korea.
리스 전 실장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북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3자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관여하기 원한다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겠지만 북한이 의미 있는 관여에 관심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협력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북한을 전술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한다며 북한의 행동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연합훈련 강화, 전략자산 집중 배치, 미사일 방어망 등과 같은 영내에서 군사력을 변화시키는 조치에 나선다면 중국이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중국이 선호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대북 핵협상 재개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중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핵미사일 시험 공식 유예와 일부 제재 완화 등을 위한 협상 재개를 중재하고 추가 긴장 고조를 완화하려 시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협상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세이모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에서 제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북한군에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웅들의 애국심을 기리면서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인 서해 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전으로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가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6년 지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7번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참전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명예로운 임무를 완수했던 서해 수호 영웅들의 용기와 토혼, 빛나는 애국심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 총리는 또 유가족과 참전 장병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북한이 2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치의 무력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BM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굳건한 군사적 대응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수호할 것입니다.
이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올린 추모글에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로 제2연평해전 20년이 됐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발발 12주기가 됐다며 그동안 영웅들은 결코 잊히지 않았고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부활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며 희생 장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며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 의례와 헌화, 묵념, 추모 공연, 헌정 공연 등의 순으로 50분간 진행됐습니다. 특히 행사 초반 국기 경례 때에는 고 윤영하 소령의 육성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 소령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정장으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했습니다. 헌정공연 서해의 별이 되어는 서해 수호의 날을 위해 만든 창작곡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의 서해 수호의지를 담아 가수와 성악병들의 협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업체 델이 북한에서 발견된 자사 컴퓨터 모니터의 유입 경위와 진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일사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자사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델 테크놀로지스는 북한에서 자사 컴퓨터가 발견됐다는 BOE의 지적에 현재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4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델 테크놀로지스는 미국과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면서 북한 내 혹은 북한 정권의 어떤 제품도 판매하거나 파트너들에게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모니터가 델의 제품인지 혹은 모조품인지 여부와 만약 델의 제품이라면 어떻게 구매됐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10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사진을 분석해 현장에서 델 로고가 박힌 컴퓨터 모니터 약 50대가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책상 아래쪽에 연결된 컴퓨터들도 어렴풋하게 델 로고가 찍혀있는 듯한 모습도 촬영돼 어떤 배경에서 북한이 미국의 델 컴퓨터와 모니터를 사용하게 됐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북한 등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자 제재를 시행 중이며 유엔 안보리도 컴퓨터와 각종 기계류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델 컴퓨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이 없었다면 북한 반입은 모두 제재 위반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 6개국 28개 비정부 기구들과 전직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북한의 잔혹한 인권 상황에 침묵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4일 현재 공동 제안국에 참여한 50개국 중에 한국은 없다고 BOA에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인권연맹 등 세계 6개국 28개 시민사회단체와 마르주키 다르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등 국제 전문가 4명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외교 국방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항과 분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면서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9년부터 실질적 인권 증진을 강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계속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반인도 범죄를 자행했다고 결론 내렸고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이런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 추궁 노력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기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공동제안국 참여를 3년째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평화와 번영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정책하에서 구체적으로 얻어진 결과는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에 관한 대화를 배제한 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얻어내지 못했고 북한의 잔혹한 인권 상황에 침묵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제 노선을 바꿔 북한에서의 인권 탄압을 중단시키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결의에서 제기한 한국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후손들이 당하는 인권 탄압 우려는 모두 한국 정부의 최우선 사안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인권 변호사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에 매진한 사실을 강조하며 임기 마지막 공식 행위 중 하나로 올해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을 공동 주도한 한국의 인권조사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4일 BOA에 저명한 국제단체와 전문가들이 서한에 동참한 건 국제 보편적 원칙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접근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인데요. 이런 중대한 인권상, 인권 침해 사항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이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이제 그런 인권과 무관한 그런 이제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이거 참여 안 했다가, 뭐,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 참여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북한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당연히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고.
국제사회 역시 한국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인권 기조가 바뀐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여러 국제 현안에서 주도국으로 부상하는 한국이 인권엔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부정적 영향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신 법률분석가는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 대신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는 표현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국제인권 전문가들에겐 책임 회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러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에 그냥 합류하는 거는 이제 반대를 안 한다, 이의를 안 한다, 이의제기를 안 한다. 그런 상당히 소극적인 의미의 참여인데 그거를 이제 정말 찬성한 것처럼 그건 이제 공론제안으로 참여를 해야지 이게 찬성 표시가 되는 건, 적정히 찬성 표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사실은 좀 이제 어폐가 있죠, 아무래도.
유럽의 한 외교 소식통은 앞서 BOA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합의로 채택하는 컨센서스에 표결하자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의 논리라면 이들 나라도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체네바 유럽연합 관계자는 24일 BOA에 이날 현재 50개국 이상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쿼드 공약에 대해 쿼드 네 나라가 아직 회원국을 확대하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외부 파트너와 협력 절차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쿼드에 점진적으로 정식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사이에 지금까지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늘리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윤 당선인의 쿼드 관련 공약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어쨌든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향한 다양한 구상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는 더 많은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도 18일 VOA에 윤 당선인의 쿼드 공약과 관련해 지금까지 쿼드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절차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력한 경제관계, 국민들의 친밀한 우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급망을 포함한 핵심 국제 도전들의 윤 당선인과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선거 기간 중에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공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쿼드 국가들과 사안별 협력은 모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었지만 윤 당선인은 정식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9일 치러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쿼드 4개국 정상 모두와 통화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일 미국, 11일 일본, 16일 호주, 17일 인도 정상과 각각 통화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쿼드와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동유럽으로 보내졌던 수천 명의 북한 고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김일성의 아이들이 미국의 저명한 학술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아이들은 전통 옷을 입고 그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쌍백쌍 추기 추기 비오린 사우 아카이름 구비 구비 독스포치 검사했을 때 빼
우리의 상경 아름다 빛나나 기니
할아버지가 선창을 하고 뒤에 앉았던 할머니가 나서며 세 명이 동시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느냐는 물음에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답하는 이들은 70여 년 전 북한에서 온 어린이들과 우정을 나눴던 불가리아의 평범한 노인들입니다. 김덕영 감독은 당시를 떠올리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다 갑자기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발음이 정확한 한국어였어요. 영화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한국과 전혀 무관하게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불가리아 노인들이 지금 뭐 80이 다 된 노인들이 한국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인터뷰 중에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게 무슨 노래지? 한국말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뭔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현장에서 그 당시에 2019년도 취재할 때 취재가 다 끝난 다음에 인터뷰 끝난 다음에 아 이게 무슨 노래지 하고서는 숙소에 가서 호텔에 가서 막 이제 인터넷에서 이걸 막 찾아본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김일성 창가였어요. 김일성 창가.
7,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저절로 따라 부르는 노래. 김 감독은 매일 같은 노래를 반복했던 북한 고아들과 이들의 깊은 인연에서 답을 찾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서 52년 사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지로 보내진 북한의 전쟁 고아들과 현지인들의 애틋한 사랑과 우정을 담은 기록영화입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옛소련 간 체제 경쟁하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시행된 김일성의 위탁교육이 시대적 배경이 됐습니다. 영화는 제작팀이 5개 나라에서 만난 현지인 인터뷰, 현지 학교와 보육원,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소장된 자료,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로 당시 상황과 현재를 감독의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영화는 2020년 개봉 후 로마 국제 무비 어워즈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비롯해 미국 뉴욕 국제영화제, 프랑스 니스 국제영화제에 이어 미국 아시아 연구학회 영화제까지 총 17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연구협회 영화 박람회는 30개 학문 분야에 걸쳐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연구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인 아시아 연구협회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5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출판물, 온라인 자료, 지역회의와 연례회의를 통해 단체만의 고유한 전문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덕영 감독의 김일성의 아이들은 이 단체의 초청으로 출품됐고 25일 오프라인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영화 개봉 이후 발이 묶였던 김 감독은 오프라인 행사임을 환영하며 미국 내 세 번째 상영인 이번 영화 박람회의 학술적 성격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 냉전 시대 희생자들의 비극적 운명이 현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와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통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영화에 따르면 1950년부터 60년까지 동유럽에 머물렀던 북한 전쟁 고아들은 총 5천여 명으로 루마니아에 2,500명, 폴란드 1,000여 명, 체코 700명, 헝가리 500명, 불가리아에 500명 등입니다. 15년에 걸쳐 제작한 이 영화 속에서 사진과 영상, 편지, 건물과 기념탑, 학교에 고스란히 보관된 고아들의 학적부, 특히 당시를 기억하는 현지인들의 생생한 증언은 북한 고아들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을 찍은 영상물에는 당시 동구권 국가들이 연대해 재정 부담을 지면서 북한 고아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치료했던 모습, 북한 교사로부터 교육받고 열병식에 참여하는 등 일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에 힘들었던 아이들이 또래의 현지 아이들과 교사들과 깊은 정을 나누며 교사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등 낯선 땅을 고향처럼 여기기까지의 여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북송된 후 북한 아이들과 교사들이 현지인과 주고받은 서신, 이후 연락이 끊긴 채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들의 모습은 남북한 이산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온 조정호 교장과 4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양국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고 평양까지 가게 된 루마니아 여성 제오로제타 미르초유 할머니. 외국인을 홀대하던 당시 평양에서 딸까지 낳았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실종과 그에 따른 고통,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 여성은 루마니아어 한국어 사전을 출간했습니다. 루마니아어를 기억하지 못할 남편을 기다리며 조금씩 정리한 것이 16만 개의 단어를 담은 사전을 완성하게 만든 겁니다. 영화에서는 루마니아 정교회가 죽은 자와 산자를 위한 두 개의 초를 밝힌다며 미르초유 할머니의 초는 산자의 제단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백발 노인의 모습인 미르초유 할머니는 마치 나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해 주었다며 남편의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김 감독은 김일성의 아이들이 북한의 폐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의 생사 확인을 위한 기나긴 여정, 인권단체까지 찾아가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탄생한 배경을 소개하는 대목도 일반 관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한국전쟁 종전, 스탈린의 죽음, 북한 내 권력 투쟁과 외교 노선의 변화 등 긴장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 상황 속에서 자유의 바람이 불었던 헝가리 혁명에 가담하는 북한 청년을 급히 북송,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북한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배경이 북한 고아의 역사를 통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유럽의 문물에 익숙해진 수천 명 고아들이 북한으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김일성은 아이들을 전국에 뿔뿔이 흩어놨습니다. 이는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고 영화는 전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갔던 원둔촌이란 소년이 홀로 중국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가려다 늪에 빠져 사망했다는 소식은 폴란드 현지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영화는 전낙원, 박인숙, 최병호, 원청동, 김영학 등의 이름을 부르며 붉어지는 눈시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백발 친구들의 영상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구경하던 내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며 우리가 사는 모습을 신기해 했지. 우리도 너와 비슷한 사람인데 100살까지 오래 살아서 우리 꼭 만나자는 겁니다. 김덕영 감독도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갈망과 순수한 사랑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 기록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언젠가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방되어 북한의 전쟁과들과 유럽의 친구들이 뜨거운 포옹을 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본다.
영화 속에서 이름과 사진으로 등장했던 87명의 북한 전쟁고아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일본어와 영어, 독일어 자막으로 관람이 가능한 가운데 김 감독은 최근 다큐멘터리 형식인 이 영화를 상업영화로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마쳤습니다. 김 감독은 두 개의 고향이란 제목의 이 영화가 폴란드 여교사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라며 폴란드와 한국 제작팀의 합작 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정당한 근거와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선전선동 기관들은 러시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사태의 본질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전선동 기관은 침공 몇 주 전부터 뉴스와 소셜미디어 등을 동원해 거짓 선동과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 국민들로 하여금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평화지대를 만들고 나치주의자들을 없애야 한다고 믿게끔 했습니다. 이 모두 거짓입니다. 또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당국은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선전활동을 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매체들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단속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크렘린 당국은 언론 자유와 진실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모스크바는 야만적인 침공의 진실을 가리고 또 그 같은 거짓 선동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1일 러시아의 검열기관인 로스콤나조는 독립적이고 존경받는 언론 매체인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와 TV 도즈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방송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러시아 연방당국은 러시아군의 작전과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15년형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 수천만이 공정한 뉴스와 견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 당국이 자국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증거를 볼 수 없게 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푸틴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군에 의해 죽어가고 다치고 파괴되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 국민들은 이 어이없는 전쟁을 통해 군인들이 치르는 대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푸틴과 러시아 정부에게 러시아의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이 유혈 사태를 즉각 중단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